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함께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열두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도 없고 중화해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혈류병에 걸려 절망하던 한 여인과 또 예수님에 대한 만남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 곳곳에 죽지 못해 산다 할 정도로 아주 형편이 어려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혈류병 걸린 여인 앞에다 대면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돌아갈 정도로 이 여인의 현실은 너무나도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이 혈류병에 걸린 여인은 단순히 오래 아파서 힘든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 속에서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보면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은 가장 보호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나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시대를 자기의 힘으로 힘써 살아내야만 했던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여자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혈류병 걸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앓고 있는 혈류병이 사실 어떠한 병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 혈류병이라는 것이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매일 그렇게 피가 하루하루 새 나오는 그런 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두 달도 아니고 12년간이나 몸에서 피가 하루도 멈추지 않고 새 나오는 그러한 병을 갖고 살았다면 이 여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코피가 자주 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도 학창시절에 한 두 주 정도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막 굉장히 학구적이고 막 지적이고 아름답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제가 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시험 때가 되어서 갑자기 안 하던 공부를 하려고 이 벼락치기로 친구들과 밤을 학구적으로 샜습니다. 그런데 그만 코피가 터진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 기뻤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그런 일을 보기가 너무나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부모님도 굉장히 대견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코피가 한두 주 매일같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났습니다. 밥 먹을 때도 어쩔 때 줄 흐르고 또 학교를 가려고 집 앞을 막 나서는데 코피가 나고 또 버스를 탈 때 또 좋아하는 여학생 앞에 있는데 이 시도 때도 없이 코피가 나니까 코끝만 찡해도 이 코피가 아닌가 의식이 될 정도로 불안하고 아주 긴장을 하고 사람도 못 만나겠고 어제도 가지도 못하겠는 것 같은 도저히 뭘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과감히 공부를 끊게 되었고 그 후로 코피가 멈춰서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 속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피가 한두 주만 지속이 되어도 불안하고 위축되고 긴장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일상의 형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2년 동안이나 피가 멈추지 않았을 때 이 여인의 삶은 어땠을까요? 괜히 중요한 자리에 갔다가 실수나 하지 않을까? 또 사람들이 나 때문에 괜히 놀라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불쾌한 냄새라도 풍겨서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을까, 불안함과 걱정에 위축이 되어서 살아갔던, 그래서 모든 것에서 피하고 스스로를 가두는 그러한 매일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다라면 그 동네에서 아마 이 여인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의학적으로 무지하던 당시 사람들은 혹시 이 병이 전염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옮길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 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또 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그런 교육을 또 시켰을 겁니다. 저희 같아도 매일 피가 멈추지 않는 사람을 초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뒹구는 깨끗한 소파에 편하게 앉히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2년간이나 그녀는 스스로 어쩔 수 없이 피하고 또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진 너무나도 지독하게 외로운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도 돈이라도 많았으면 자기가 느끼는 외로움을 질 좋은 의료 혜택이나 좋은 음식, 취미 생활로 버티며 살 수 있었을 텐데 26절에 보면 그녀가 병을 고치러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오히려 더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재산도 치료에 다 허비하였고 아무런 효염도 없고 도리어 그 병의 증세는 중하여졌고 가난 속에 결국 몰리게 되는 최악의 형편을 이 여자는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분이 여자죠. 당시 사람을 셀 때는 카운트 되지도 않았던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노동력을 제공할 능력이 충분한 여자도 이런 취급을 받던 때에 하물며 병든 여자가 어떠한 취급을 당시 사회로부터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일상이 무너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병든 여인을 사람으로 취급해주지 않는 이런 모든 어려움보다 그녀를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게 하는 어려움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혈류병을 가진 여인은 예배 드리는 것이 금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그들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특권이고 자부심이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 살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중에 그들 무리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이 가진 혈류병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할 자격조차를 빼앗기게 되고 아예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말라라는 그러한 삶의 태도와 또 그런 현실을 절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여인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레위기 15장 2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이 유출병과 관련된 레위기 규정이 나옵니다. 뭐 길기 때문에 제가 좀 요약을 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자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그 사람도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출병이 있던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사람에게 침을 뱉으면 그 침을 맞은 사람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해지는 그러한 것이 이 레위기의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만지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고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전부 다 깨뜨려버리고 나무 그릇들은 다 물로 씻으라라고 이렇게 유출병이 있는 자를 사회에서 격리하고 그가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현실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출병 환자는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만지는 사람, 자기가 닿는 모든 물건들이 부정해져서 그 사람들조차 예배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쁜 능력을 본의 아니게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나타나는 순간 모두가 닿는 것도 끔찍히 여기고 피하고 멀리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인은 병든 몸으로 살아있지만 일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사형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일할 기회,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 예배할 기회, 자유롭게 돌아다닐 기회,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금지당하고 기쁨이나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러한 삶이 바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혈류병 걸린 여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인에게 간절한 바람이 하나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 이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끊어지고 막혔던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단 하나의 유일한 바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써보고 의학적인 방법을 동원하며 모든 것들을 시도했지만 이 여인의 증상은 회복되지 못하고 점점 더 깊은 절망과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여인에게 한 가지 복음이 들려오죠.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를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소식을 들었을 때 무슨 다른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반드시 이 예수 내가 만나야 한다. 이 기회 놓치면 이 지옥 같은 삶을 내가 평생 살아야 하는데 저 예수라는 분이면 나의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것이다 하는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강한 확신과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상인도 쉽게 만날 수 없는 예수님을 혈류병 걸린 여인이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 않은 현실의 장벽이었습니다. 혈류병에 걸렸다는 것을 숨기고 자기와 닿는 모든 사람들이 부정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인파 속을 뚫고 들어와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 목숨을 건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발각되었을 때 사람들이 율법에 따라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고 모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내 어두움의 출구이고 내 회복의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만이 이 여인이 믿는 전부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미안하고 바쁜 예수님께 죄송해서 나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내가 감히 드릴 수는 없지만 저 예수님 지나가는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만질 수 있다라면 내가 분명히 나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다가가 그의 옷자락을 뒤에서 붙드는 그러한 모험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27절과 28절의 말씀이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29절의 말씀처럼 이에 그의 혈류 군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녀의 병이 즉시 깨끗하게 나았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았다라고 짐작만 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나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그녀의 몸과 마음에 강력한 확실한 변화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모든 얽매임과 죽음의 공포와 삶의 두려움이 변하여서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치유와 회복을 얻게 된 놀라운 삶의 반전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애매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달라지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우리가 그 은혜로 살고자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약속이고 우리 인생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러한 회복, 이런 우리 일상의 변화된 삶을, 기쁨을 하나님 만난 후에 계속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얻는 안도감, 그래도 나한테 구원의 확신은 있으니 지옥엔 보내진 않으시겠지 하는 그런 안도감 말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얻는 이 여인과 같은 기쁨과 자유함, 즐거움이 우리 안에 날마다 충만하게 있는가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없다면 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이 없는지, 반대로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면 그 사람에게는 과연 무슨 비결이 있는지를 또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자기의 모든 눈물이 씻겨지고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꼽으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일도 간절함이 없으면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절함으로 우리가 얻었을지라도 그 간절함이 식상해지고 사라져버리고 나면 우리는 아무런 기쁨도 능력도 거기에서 볼 수 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 또한 느끼게 됩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여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성도님들, 결혼하실 때 남편분들이 그렇게 간절히 졸라서 결혼하시지 않았습니까? 뭐 아무리 자세히 봐도 그다지 성에 안 차고 뭐 꾀죄죄하고 나의 미모와 명성에 따라오기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좋다고 간절히 쫓아다니니까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사는 심정으로 우리가 결혼해 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그 간절함이 사라지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놓겠다고 약속해놓고서는 이제는 고무장갑도 안 사다 주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상대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졌을 때 생기는 그러한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서로에게 간절할 때에는 늘 서로에게 감사하고 행복한 또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그 간절함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은 잃은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기대조차 안 하고 살지 않는 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있어 간절함의 대상이 저 옆 뉴욕에 가득 찬 물질과 성공이고 우리 기쁨의 대상이 온통 우리 자녀들에게만 집중되어 있고 우리 평안의 간절함의 대상이 하나님 대신 우리의 질 좋은 삶과 또 우리가 누리는 쾌락적인 기쁨에 맞추어져 있고 하나님은 그저 얼굴 비춰주면 나에게 구원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대상쯤으로 전락해버린 것은 아닌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초대교회는 한번 말씀 앞에서 진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의 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능히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감사하면서도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십자가의 구원과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를 만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고 살아가는 매일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여인의 간절함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늘 있는지,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큰 소리만 친다고 해서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이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생길 수 있을까? 그것은 모험을 하는 자에게만 간절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승부를 걸고 모험하는 사람, 다윗처럼 원수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그의 삶을 드리는 모험을 감행하는 사람,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만 믿고 바다와 같은 문제 위를 걸어보려는 믿음의 사람, 허다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처럼 미국이 주는 구원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모험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모험의 삶을 감행할 때에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나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시라도 붙들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고 웃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의 형편으로 내가 내 삶을 밀어넣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늘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모두도 말씀에 모험하는 훈련 시키지 못하면 너희가 예수 아래 살고 예수가 너희의 삶의 인도자이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임을 믿고 살아가는 훈련 시키지 못하면 절대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의 옷자락 붙들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의 성공 붙잡고 예수를 내팽개치는 그러한 삶의 형편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자녀들이 성공은 하겠지만 하나님 없는 성공, 오히려 그들의 삶에 독과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는 말씀을 확실히 믿으며 그 말씀 가운데 매일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님 기뻐하시는 삶대로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하는 이런 삶의 모험, 믿음의 모험을 통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을 굳이 뒤돌아보시면서 찾으셨을까 하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이 나았다라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이 여인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느끼시고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뒤를 돌아도 보시며 묻습니다. 3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이거 빨았는데 누가 만진 거야? 이런 정도의 느낌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오늘 이 질문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묻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황당한 듯 대답합니다.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손을 대었다라고 물으십니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며 이 여인을 격려하고 예수님께서 보내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은밀하게 행한 일을 오늘 공적으로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기가 가진 삶의 비참함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지만 은밀하게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주님의 옷자락 붙잡으면 내 인생이 변화하고 내가 그 안에서 구원을 얻겠다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이 여인은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이 일을 행하고 그녀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 여인의 이런 믿음이 묻혀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믿음에 기초하고 이 여인이 했던 모든 모험의 일들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드러내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아무런 간절함도 없이 믿음 없이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경종을 울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좋은 시스템, 좋은 환경, 드러나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군중 속에 묻혀서 간절함도 없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험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만이,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세상이 아닌 천국에 대한 소망만이 우리 모든 인생에 어그러지고 깨어진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키고 인생의 모든 짐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도들에게 밝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나의 가장 귀한 능력이 되십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성공과 부귀를 예수님의 발 앞에서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오직 주님 외에 내 삶에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을 비롯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심정에 오늘 이 여인의 은밀한 일을 공개적으로 세상 가운데 알리고 밝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는 모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이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의 삶을 반드시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비추어내는 그러한 빛으로, 모델로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사용하길 원하시고 오늘도 군중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되고 바뀌고 만족을 얻는 그러한 놀라운 모델들을 찾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드러내며 그것으로 우리를 도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목적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한번 사는 인생, 어떻게든 살고 언젠가는 죽을 텐데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과 성도들에게 순종의 모험가였다, 저 사람은 은혜의 증인이었다, 예수의 옷자락 붙들고 살았던 그러한 아버지였고 어머니였다라는 이러한 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이러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의미가 되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닿는 것마다 부정하게 되었던 우리를 닿는 것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잘 사는 삶의 목적에서 저 천국 영원한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옮겨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약속해 주시고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소문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은혜를 절연히 우리가 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 붙들고 살아가는 이 한 가지 은혜로 주님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모인 그러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보다 더욱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모험을 하면서 날마다 예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고치심 아니면 내 삶의 한 자락도 나는 바로 살아갈 수 없는 무능한 혈류병 걸린 여인과 같은 현실입니다.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존재로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고 주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삶이 나를 통해서 살아내지는 그러한 삶을 소망하며 목적하며 살아간다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를 사용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믿음의 도전을 주는 도구로 우리를 이 시대에 이 교회와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그리고 온 성도 여러분, 더욱더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 붙들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심정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험과 도전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혈류병 걸린 여인과 비교했을 때 그 여인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그 여인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이라고 믿지만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하여 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로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순종과 도전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